우리는 지지난주에 젊은이 목장 겨울 수련회를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다고요? 워시 퍼레이드였습니다. 워시 퍼레이드, 예배의 행진.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첫 번째 성,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진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결국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행진하자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기간 가운데 비록 세상이 크고 화려하지만 결국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행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다 함께 결단하셨죠? 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워시프 퍼레이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어느새, 네. 수련회의 결단은 사라지고, 수련회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예.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워시프 퍼레이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유희동 목사님께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워시프 퍼레이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지만 누가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위대한 리더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곳이다. 그리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약속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요. 두렵고 낯설고 네,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약속된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뭐 이미 하나님 뭐 승리를 보장하셨고, 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린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예.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 교회가 새해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쯤이면 어느 성경을 이게 떼셨어야죠? 누가복음을 이제 끝내셨어야 할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놓치신 분이 있다면 네, 이번 기회에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도전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아무리 두렵고 낯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곳이고 그 세상에 나아가는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 곳이에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면 되죠? 누구처럼 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예. 답이 모를 때는 무조건 예수님. 예, 우리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의 삶이 어두운 온 땅을, 어려운 온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춘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워시 퍼레이드는 뭔가? 이 예배 행진은 무엇인가? 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드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워시 퍼레이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누가가 본 예수님을 살펴보고 나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모두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두의 메시아입니다. 누가복음에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또 다른 복음서는 어디죠?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랑 달라요. 예. 네.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위로 올라갈까요? 다윗? 아브라함? 한 번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죠? 아담까지 가요. 아담까지. 정말 그런지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두 족보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굴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예.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민족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유대인, 너희들의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좀 달랐습니다. 누가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요. 다윗, 아브라함, 또 아담까지 이렇게 됩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메시아다? 모두의 메시아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의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예수님은 바로 모두의 메시아입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모두의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의 시각이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누가 복음의 수신자입니다. 자, 누가 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누구한테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네,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데오빌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데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 뒤에 붙어있는 각하라고 하는 말은 로마 총독 같은 인물에게 붙여진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는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는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특히 로마 시민권자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 다음에 어떤 성경을 쓰죠? 누가가 누가복음 다음에 어떤 성경을 써요? 다 함께 사도행전. 예. 지금 되게 헐이라고 하시는데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의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헬라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두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두의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무조건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아요?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두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은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시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그 시선, 그것이 바로 모두의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요,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느냐? 나의 예수님을 넘어, 우리의 예수님을 넘어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라는 시선을 갖길 원하세요. 유대인의 실패는 뭐예요? 유대인의 실패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들을 배척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도, 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여유 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되게 넓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부장님도 계시고, 그죠? 우리 직장 상사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운전할 때 끼어드는 사람이 전 싫어요. 네. 그런데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끼어들기 하는 사람,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멈춰서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 저분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아직 예수님을 저분이 안 만났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구나. 저분도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분이구나. 라는 시선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시선을 가지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아,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예,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조심히 좀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하는 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대형마트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학교 학생들이 마트 한쪽에서 구입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곳은 취식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은 이 중딩들도, 이 중학생들도 사랑하는구나. 이 친구들도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주면서, 야, 이런 데서 먹지 말고 편의점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예,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의 예수님을 넘어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부드러운 시선, 넉넉한 마음이 상대에게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의 예수님은 모두의 예수님입니다. 네. 두 번째, 누가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누가가 본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으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지금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지금 누가가 본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아셨죠? 첫 번째는 누가에만 있는 예수님의 족보,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저를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 이야기는 어느 유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율법 교사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옷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해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죠? 한 레위인이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가요? 주막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돌봐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튿날 그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내 이웃인가? 그럼 누가 내 이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누가 내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다 함께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사마리아인을 대신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교사가 왜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네, 남북 분열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남유다라고 불리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다 함께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다른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섞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혈통도 신앙도 혼합이 되었어요. 이들이 바로 그 후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유다 사람이야. 나는 순수 혈통, 너희들은 잡종, 너희들은 말하는 개 라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쪽으로는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주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야. 네가 돌봐야 할, 네가 친하게 지내야 할, 네가 용납해야 할 내 이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굴까요? 나의 이웃은? 오늘 나의 이웃은 내가 이웃에서 배제한 그 사람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요. 그래서 내 친구 목록에서 제외한 사람, 나아가서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인가? 이거 알려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사랑으로 섬겨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내 이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겨드리겠습니다. 네,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쳤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율법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는가?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기름으로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값을 지불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귀는 오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사랑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셔서 하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결과예요. 네, 사랑의 실천의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한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나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결과로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의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 사랑의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젊은이 목장에 한 전도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전 아이를 낳고 키우고 계세요. 아이를 키울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이가 언제 깬다? 새벽에 깬다는 거예요. 참 아이들 진짜 낮에 깨면 좋은데 꼭 새벽에 깨요. 아이가 새벽에 깨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우유를 줘야 돼요. 한 번은 이 전사님이 출근을 해가지고 아이 때문에 새벽에 깼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얼마나 많은 응가를 했는지 막 웃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도 그 전사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응가를 엄청 많이 해서 막 와 우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기저귀를 가는 건 쉽지 않고요. 젖을 물려주고 트림까지 시키려면 한동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사랑의 실천,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조금이지만 용돈을 드리고 있으세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있고 어려운 친구를 돕고 있습니까? 모건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얼마 전 교회에서 나눠준 해피란 저금통에 동전을 넣으면서 모금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모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실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저는 이슬람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모슬렘 친구들을 모시고 한국인의 밤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한국 문화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틀 동안 각각 한 80에서 90명, 한 100여 명 정도의 모슬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두 번째 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제 모슬렘 친구들과 헤어질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자기가 이번 학기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와, 그때 주님이 임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지? 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기억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여름 이후에 지난해 말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청년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 청년이 낯선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청년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중에서 6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3분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헌금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지난 1월에 전라도에 있는 그 모슬렘 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슬람 나라들은 뭐가 없어요? 겨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추울 것 같아가지고 이불과 겨울옷을 선물해드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족과 떨어져 정말 춥고 낯선 곳에 있는 그 학생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하고 그날 밤에 그 청년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멀리서 왔다고. 나 때문에 한국 친구들이 멀리서 왔다고. 나에게 음식과 선물을 주었다고. 행복했고 즐거웠고 편안했고 감사했다고. 감사하는 말을 세 번이나 썼습니다. 이 학생이 저희들과 이제 헤어질 때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에 오면 다시 거기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면, 자기 나라에 오면 우리 집에 꼭 와달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럼 외로운 그 학생의 마음을 녹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요. 얼어붙은 그 학생의 마음을 행복과 즐거움과 편안함과 감사로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의 실천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 한국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겨울 수련회를 끝났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파워벤즈데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는 세상은요, 거대한 세상, 뭐 화려한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위축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요,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여유와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워십 퍼레이드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제 삶이 힘들어요. 제 삶이 지금 녹록지 않은데 지금 뭔가 마음도 아프고 막 상황도 환경도 힘들고 막 미래는 막막하고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하루에도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장난인데 어떻게 제가 여유를 가지고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누가가 했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는데 양옆에 누가 있어요? 행악자들, 강도들. 아마 이 십자가의 처벌을 받는 거 보니까 엄청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아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어떤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옆에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난해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지 말라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지금 형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강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 아닐까요? 자신의 극악한 죄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한 강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오늘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오늘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좌절한 나.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넌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았잖아. 그래서 너의 모든 슬픔과 아픔, 죄와 죽음에서 너를 해방시켰잖아. 아마도 누가는 이 한 강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누가야? 넌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았잖아. 그래서 너의 모든 슬픔과 아픔, 죄와 죽음에서 너를 해방시켰잖아. 나와 함께하는 오늘이 바로 낙원이야. 천국이야. 누가는 아마도 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통해서 그에게 없던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오늘을 낙원으로 바꾸시는 분이었어요. 누가는 그 예수님을 알았기에 누가는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과 함께 선교의 길을 걸었던 분이에요. 위험한 여정도 함께 했고 바울과 함께 감옥의 시간도 같이 있었고 끝까지 바울의 곁에 바울을 지켰던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는 어떻게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오늘을 구원의 날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천국의 시작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 멈추지 않고 워시 퍼레이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